음악으로 채우는 즐거움. 여기는 음악 충전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악 충전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짜증이 날 정도로 힘이 들죠. 이런 날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그냥 축 늘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는 게 진짜 쉬는 걸까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피로를 잠시 방에 풀어두었다가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방기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잘 쉬기 위해서는 더 뭐라도 해야 한다고 해요. 걷거나 요리를 하는 등 몸을 움직이며 나를 돌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데에도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첫 곡 그레이의 하기나 해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요즘 가장 뜨거운 노래들을 알아보는 주간 최신 음악 시간입니다. 미국의 음악 순위 빌보드 차트에서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6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런데 한국에선 이 버터를 제치고 데뷔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인 걸그룹의 노래가 1위를 차지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뮤직비디오 역시 공개 32일 만에 1억 조회수를 돌파하며 새로운 글로벌 스타의 탄생을 예감케 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괴물 신인 에스파입니다. 에스파는 닝닝, 윈터, 카리나, 지젤로 이루어져 있는 4인조 걸그룹입니다. 이 중 닝닝은 중국인이고 지젤은 일본 출생으로 에스파는 한국, 중국, 일본인이 모두 모여있는 다국적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에스파라는 이름도 특이해요. 이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파는 세 가지의 영어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나의 분신이라는 뜻의 아바타와 경험이라는 뜻의 익스피리언스, 양면이라는 뜻의 에스펙트가 합쳐진 말인데요. 나의 분신, 경험, 양면이라는 세 가지 뜻을 가진 이름답게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학작품도 아니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하자면 에스파의 노래가 모두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노랫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려워요. 네, 이번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래 넥스트 레벨은 에스파의 세 번째 곡인데요. 강렬하고 중독적인 가락과 에스파 구성원들의 쫀득한 목소리가 잘 어울려져서 마치 미래 도시를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또 노래를 듣다 보면 분명히 노래는 하나인데 두 곡을 듣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중간에 한번 가락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마저 아주 매력적입니다.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직접 들어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라는 뜻의 강렬한 노래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요. 잔잔하고 부드러운 진행으로 에스파 구성원들의 각기 다른 음색을 느낄 수 있는 영원히라는 뜻의 forever까지 에스파의 노래 두 곡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때 그 시절 옛날 노래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6년 7월 첫째 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6년 7월은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으로 최종 확정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시기였고요. 또 경기도 용인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물놀이장인 캐리비안 베이가 개장하면서 전국의 피서객들이 용인시로 찾아오던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요계는 어땠을까요? 한여름인 7월답게 신나는 댄스곡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먼저 6위를 차지한 룰라의 3-4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라는 고용욱, 김지현, 신정환, 이상민으로 1994년에 데뷔한 4인조 혼성 그룹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구성원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며 가요계의 흑역사로 치부되는 가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혼성 그룹으로서 단일 음반 판매량 1위를 달성했을 정도로 199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라고 할 수 있죠. 6위를 차지한 3-4는요, 세 번 쓰러져도 네 번 일어난다 라는 3전 4기의 뜻을 담은 곡인데요. 실제로 표절 의혹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던 룰라가 이 노래를 통해 다시 인기 가수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2위를 차지한 노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듣기 딱 좋은 노래 클론의 꿍따리 샤바라입니다.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빠빠빠빠빠. 이 후렴구가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클론은 강원래와 구준엽으로 구성된 2인조 댄스 가수입니다. 클론이라는 뜻이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복제인간이라는 뜻인데 강원래와 구준엽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처럼 춤을 춘다는 의미로 붙은 이름입니다. 이름처럼 클론은 흥겨운 춤을 가미한 노래들을 선보였습니다. 데뷔곡인 꿍따리 샤바라도 신나는 가락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노랫말을 더해 당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보통 이제 막 데뷔한 가수가 1위를 차지하는 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클론은 거의 한 달 만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르게 되고 결국 4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던 김건모를 누르고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클론은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다음해에는 대만까지 진출하며 1세대 한류 가수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당시 클론의 공연료가 미국의 전설적인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에 버금갔었고 클론의 일거수일투족이 대만 신문 1면에 보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던 클론에게도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구성원인 강원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댄스 가수가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픔에도 클론은 휠체어를 이용한 안무를 만들어서 춤을 췄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노래를 발표하면서 2018년에는 평창 패럴림픽의 개막식 공연을 맡기도 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룰라의 3-4 그리고 클론의 꽁따리 샤바라까지 신나는 댄스 음악 두 곡 이어집니다. 여기 숨 쉬는 이 시간 힘든 하루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충전이 필요한 시간. 여기는 음악 충전소입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명반들을 돌아보는 100대 명반 청음회 시간입니다. 아, 오늘도 록밴드 로큰롤라디오의 내연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번에 허리 아프셨는데 그건 좀 괜찮으셨어요?
아, 네, 이제 그래도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도 편하고.
아, 좋습니다. 오늘 허리까지 회복하셨으니까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한국 대중음악계의 악동이라고 불리는 이적과 김진표가 함께했던 패닉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어요. 조금은 난해하기도 하고 또 실험적인 음악들 들어봤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가수와 명반은 어떤 음악인가요?
아, 네,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에 빠질 수 없는 서태지와 아이들 음반 1집, 2집을 들고 왔습니다. 조용필 하면 가왕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칭호들이 붙는데 가수들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이라는
야,
그 일찍이 이제 참 대단한 게 97년 8월경에 저기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한국 역대 최고 히트 상품 50이라는 보고서를 받는 적이 있어요.
네네.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모든 상품을 모든 종류의 상품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는데
40년간 동안
네, 여기서 이제 뭐 소비자 호응과 효용, 수익, 사회문화 파급 효과 등 세 가지 요인을 고려해 선정하였다. 뭐 당시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20세기 이제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최고의 히트 상품 1위.
이야, 와 대단하네요.
네, 이게 2위가 당시에 이제 한글 워드.
아, 타자.
네네네. 워드 프로그램 한글이고 그 다음에 3위가 바카스. 네, 그 다음에 뭐 5위에 새우깡, 6위에 칠성사이다. 그 다음에 7위에 이제 뭐 드라마 모래시계.
뭐 음식, 드라마, 뭐 과학기술을 다 합쳐서 서태지와 아이들 가수가,
네, 가수가 1위 상품으로. 1위 상품으로.
참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서태지와 아이들은 정말 대중음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을 정도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놀라웠던 거는 바카스와 새우깡보다 더 많이 순위가 훨씬 높다라는 게.
그렇죠. 항상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수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이를테면 새우깡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남녀노소 모두가 이 CM송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우깡을 이겼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게 이제 사실 뭐 가수 혹은 예술가 입장에서
네.
뭔가 상업적 성공과 뭔가 예술성을 동시에 취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간다 뭐 약간 이렇게 마음먹고들 들어가는데 사실 이분들은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하면서 네 장의 앨범을 냈는데 네 장이 모두가 다 한국 100대 명반에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와, 두 마리의 토끼를 정말 다 잡은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최고의 히트 상품이면서 동시에 앨범 네 장이 다
예술적인 100대, 가치도
네, 예술적인 가치도
인정받는
평가를 받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1집, 2집 그리고 다음번에는 3집, 4집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또 100대 명반 청음회가 2주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7월 한 달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으로 수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 어떤 노래인가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곡 1집의 이제 난 알아요라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네요. 이제 처음 데뷔 무대에는 이제 그 당시에 토요일은 즐거워라는 프로에서 이제 신인 가수를 이제 평가하는 코너였는데 거기서 사실 점수가 꽤 박하게 받았거든요.
10점 만점에
네, 7.6점을 받으면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네요.
네, 당시에 이제 뭐 가수 전용록 씨나 뭐 이런 분들이 평가를 이렇게 좀 박하게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있다 갑자기 차트 1위를 막 석권을 하다가 10주 동안 1위를
대중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노래였던 거죠.
그때 이제 10주 동안 1위를 하면서 이제 1집 음반이 170만 장을 판매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20세기 최고의 히트 상품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기록을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그 해에 이제 연말 시상식은 모두 휩쓸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 이게 시작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거죠.
앞으로 기록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게
네, 앞으로도 계속 기록이 나오고 계속 뭔가의 파격적이고 충격을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참 대단합니다.
이제 더 제가 봤을 때 좀 크게 의미가 있었던 건 어쨌든 이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을 계기로 해서 이 이제 가요나 음악을 소비하는 시장을 이제 주도하는 층이 이제 10대 20대로 완벽하게 바뀌는 계기가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정말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해져요. 이분들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데뷔하게 됐는지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름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아닙니까?
네.
뭐 서태지 씨와 나머지 두 명의 아이들이 결성이 된 건데 사실상 서태지 씨가 아무래도 비중이 한 80%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 세 분 중에 서태지 씨가 가장 막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합니다.
음악을 하기
네,
위해서.
네,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여러 밴드를 전전하다가 이제 당시에 신하위의 신대철.
아, 저희 저번 시간에도 네, 이야기 나왔었죠.
그 신중현 씨 아들 신대철 씨의 눈에 띄어서 바로 신하위의 베이시스트로 합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하위 4집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음반도 이분이 녹음을 하셨고 당시에 나이가 18살.
18살의 나이에 또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는 신하위에 들어가서
그래서 야. 이제 나이를 20살로 속이고서 활동을 했다 그래요.
오.
그 당시 보컬은 이제 김종서 씨. 근데 이제 4집 활동 중에 공연 사기를 좀 크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사기.
네,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신하위가 이제 88 체육관에서 나름 큰 규모의 공연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표가 다 팔리고 공연 당일날 이제 공연장에 갔더니 공연 2시간 전, 뭐 3시간 전인데 무대를 막 짓고 있더래요.
그제서야.
네.
아이고야.
밖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산인해 줄을
서고 있는데.
서고 있는데 이제 무대를 막 제대로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좀 대충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신대철 씨는 대판 싸우고서 집에 가버렸고.
네, 화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서태 씨와 김종서 씨 둘만 남아서 어거지로 어쨌든 밖에 줄 서 있던 사람들 그냥 보내기가 있으니까. 미안해서 둘이 대충 공연하고 그냥 사실 이 일로 신하위가 당시에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서태지 씨가 그 시작이 신하위였다는 것도 신선한데 또 신하위가 마무리가 조금 또 전설적인 밴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쉽게 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에피소드 자체가 되게 좀 모양 빠지는
네, 황당하죠.
어쨌든 이후에 신하위는 다시 재결성을 뭐 이후에 하게 되지만 서태지 씨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신하위 활동 중단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를 정말 방을 안 나가고 방 안에서 거의 음악 작업에만 몰두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당시에 이분이 랩 음악에 빠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네.
갑자기 방에서 이제 랩을 연습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 음악 같은 작업에 굉장히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또 이제 나이가 찼으니 어느 정도의 밥벌이는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반주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오불이라 그러죠.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주점에서 사장님들 노래하고 뒤에서 이제 기타 치면서 반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나이트클럽 활동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하는 와중에 이제 자기가 구상하고 있던 이 랩 음악을 접목한 뭔가 댄스팀 같은 거를 이제 해보려고 수소문을 하다가 양현석이라는 춤꾼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만난 거군요.
제가 딴 데서 듣기로는 서태지 씨가 이제 양현석 씨한테 처음에 레슨을 부탁을 했다 그래요.
춤 좀 가르쳐 달라.
네, 처음부터 같이 나랑 팀합시다 이게 아니라 나한테 춤을 좀 가르쳐 다오 레슨비를 주면서. 근데 이분이 양현석 씨가 이제 레슨비만 받고 갑자기 군 입대를 해버리는 바람에
뭐 춤 가르쳐 주지 못하고.
네, 사기죠 사기 일종의.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이제 양현석 씨가 그 의병 제대로 이제 1년 만에 군에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싸우지 않고 네. 그땐 춤을 배운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둘이 그럼 듀오 합시다. 2인조로.
대인배네요.
이제 사실 뭐 대인배라기보다 이제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네, 하고 싶었던
용서 그리고 이미 돈을 넣고 입금을 했고 이제 다시 돌려달라고 하긴 애매하고
이미 그러니까. 다 썼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그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춤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제 3인조 네, 가수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2인조로 듀오를 결성을 하고 1집을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제 추가로, 왜냐면은 안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가 되는데
그렇죠. 아이들이니까.
네,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한 명을 더 영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씨가 모여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 탄생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볼 서태지와 아이들의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에는 1집의 두 번째 타이틀곡이었던 환상 속의 그대. 네, 원래는 이 노래가 첫 번째 타이틀이었는데
아, 바뀐 거군요.
네, 나중에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비견될 정도로 좋은 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듣고 오시죠. 오늘 두 번째 곡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듣고 오셨습니다.
뭐 좋네요. 근데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네.
당시 활동할 때 이제 버전이 거의 막 7개.
아, 7개나요?
네, 이게 음반을 먼저 작업을 그러니까 녹음을 했을 때 이준호 씨가 합류하기 전이어서.
아, 맞아요. 1집을 거의 완성하기 직전에 네. 이준호 씨가 합류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방송 활동할 때는 이준호 씨 목소리가 들어간 또 버전이 있고 뭐 뮤직비디오 버전이 또 있고 총 7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제 기성세대와의 뭐 갈등, 뭐 기성세대에 대한 공격성을 표출하고 뭐 이런 부분이 활동하는 내내 그 기독교계 단체들이랑 계속 마찰이 있거든요.
아, 왜 그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환상 속의 그대 같은 노래도 이제 뮤직비디오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뮤직비디오에 악마 분장을 하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서태지 씨는 하얀색 이제 흰 옷을 입고 이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악마들을 이제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게 또 미움을 받았군요.
그러니까 악마들을 물리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계 교회들 이쪽에서 이제 악마를 숭배한다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엄청 반대를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뮤직비디오가 실제로 방송이 된 적은 거의 없다고요.
그 정도로.
네, 2000년 이후에 이제 거의 풀 버전이 제대로 공개가 최초로 되고 뭐 이런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네. 방송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이때 뮤직비디오로 이러한 시도를 했던 건 또 파격적인 시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일전에 말씀드렸던 사전 검열 같은 것들도 피해야 되고
음악 외적으로 신경 쓸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계와 싸움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은 데뷔 초부터 데뷔하자마자 사실상 이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기성 사회와 반항을 하는 것처럼 시작부터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계기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러한 파격적인 시도가 기성세대에게는 조금 안이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던 10대 청소년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기성세대가 탄압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또 이분들을 뭔가 이렇게 저항의 아이콘 뭐 오히려 격상시켜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근데 사실 제가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방송이나 뭐 이런 활동에 있어서는 사실 기성 시스템 자체에 이렇게 들이받는 데 거의 주저함이 없었거든요.
아, 원래 있던 거를 꼭 따르지 않고 네. 다른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그럼 방송가에 남아있던 관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들이받고 싸우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들이 이제 1집이 170만 장씩 팔리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이후에 그냥 회사를 나와버립니다. 그러고서 자기네들 회사를 차려요.
일단 그거부터가 네. 파격적이네요.
일단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네들이 갑의 입장이니까, 사장님이면서 본인들이 이제 가수니까 아무래도 직접 매니저를 통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직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아, 회사 대 회사의 입장으로.
네, 회사로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를테면 방송국에서 가수들 같은 경우에 음악 가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동시에 이런 저런 그 꽁트 개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한 꽁트에 한 꼭다리에 이렇게 출연시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제
네.
개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데 뭐 그런 이제 약간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음악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걸 거쳐가야 되는 PD가 훨씬 힘이 셌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거부를 해버립니다.
대단합니다.
그 이를테면 뭐 그 머리 염색했다고 방송 안 내보내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귀걸이 했다고 방송 안 내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1집 이후에는 뭐 우리 자꾸 복장 가지고 얘기하면 나 방송 안 하겠다.
오히려 그렇게 네. 강하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지금도 방송국의 힘이 세거든요. 가수들이
수밖에 없죠. 네.
함부로 이렇게 대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은 본인들의 1집의 성공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리고 이제 사실 예전에 가수분들은 뭐 노래 하나 내고 한 2년씩 그냥 활동을 그냥 방송 계속하면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의 이제 아이돌들이나 가수들 보면은 노래 하나를 내고 한 두 달 정도 활동을 하다가 또 휴식기를 어느 정도 갖고 그러고서 다시 또 노래를 발표를 하고 다시 활동을 하고 약간 이런 활동기 휴식기 뭐 제작기 뭐 이런 식의 활동 패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익숙해진 상태죠. 네네.
근데 이것도 사실상 서태지와 아이들이 거의 최초의 사례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음반을 이제 서태지 본인이 직접 거의 모든 과정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음반 제작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음악이 빨리빨리 나오지 못했던 거군요. 혼자서 다 담당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너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럼 우리 쿨하게 그냥 놓고 방송 뭐 중단 선언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중들이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거의 처음이니까.
아.
그러면서 한 몇 달 동안 아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아무런 노출이 없으니까 심지어 뭐 사망설 서태지가 사망했대더라 뭐 이런
정말 신비주의적인 그쵸? 마케팅 방식을 그때부터 차용을 한 거네요.
이제 2집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최고의 히트 상품인 게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신비주의적인 방법들이 먹힌 거죠.
언제 신곡이 나오나 기다리게 되고
네, 계속 기다리게 되고 대체 이 사람도 언제 나와 대체 어디에 있나
딱 나왔을 때 그 열광하는
뭔가 이제 계속 궁금증을 유발을 하면서 결국에 2집 나오기 전에 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매주 방송 이제 끄트머리에다가 이 음반 광고를 짧게 한 20초 30초짜리 이렇게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티저 영상 그렇죠. 티저 음악
한국의 거의 최초의 티저 같은 개념인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최초가 너무 네. 많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2집이 이제 220만 장 50만 장 더 팔려서
1집보다
네. 네. 2집 타이틀 같은 경우에 이제 하여가라는 노래였는데 방송가에서 나나라요 때처럼 좀 되게 혹평 아닌 혹평을 하면서 좀 비웃음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나라요에서 보여줬던 랩보다도 훨씬 빨라졌고 랩도 그러면서 이제 훨씬 하드한 밴드 사운드에 뭔가 락 사운드 메탈 사운드에 그리고 거기에 뜬금없이 갑자기 태평소가 등장을 합니다.
진짜 신선하네요.
네, 그게 이게 93년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야
굉장히 실험적이고
아무래도 혹평을 줬던 이유도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점수를 준 게 아닌가라는 그치, 생각도 들 정도예요.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이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서태지 씨 노래 중에 가장 최고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가.
심지어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희 하여가 한번 들어봐야겠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릅니다. 하여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랩과 메탈 사운드와 태평소가 이렇게 조화롭게 들릴 수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요즘에야 그래도 뭐 이날치 뭐 이런 류의 팀들이 그래도 국악이랑 어쨌든 접목을 해서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이런 록 음악이나 뭐 요즘 음악에 판소리나 뭐 국악적인 요소 들어가면은 뭐야 이거 촌스럽게 이런 거 왜 넣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93년도에 이거를 이렇게 위화감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태평소를 녹이고 정말 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전 지금도 굉장히 놀랍게 듣는 편인데 굉장히 훌륭한
당시 외국에 뭐 이런 음악을 하는 밴드들 음악이랑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이게 훨씬 나은 수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저희 벌써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 오늘 들어볼 마지막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다른 유명한 노래도 많은데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죽음의 늪이라는 노래입니다.
죽음의 늪. 네. 제목이 강렬합니다.
네, 뭐 제목에서부터 이제 음산한데 역시 이 집에서도 이제 교회와의 갈등.
아, 앞에서 교회가, 이야기 나왔던
1집에서의 환상 속의 그대, 2집에서의 죽음의 늪. 이렇게 또 개신교와의 두 번째 갈등인데 근데 일단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산하거든요. 이게 뭐 결국에 또 악마 숭배를 조장한다 뭐 이런 이유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욕하고 했던
아니, 아무래도 또 서태지와 아이들이 워낙 인기가 많은 슈퍼스타다 보니까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검열을 하고 또 여러 구설수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서태지의 인기와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안타까운 거는 이제 3집, 4집에도 계속 악마 숭배에 대한
한 번 꽂히면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그 당시 청소년 10대, 20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였고 가장 히트했던 노래들이기 때문에 또 더 좀 불편하게 보였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서태지 씨는 이 노래에 관해서는 자기는 마약 중독에 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본래 담은 음악의 뜻은 전혀 다른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2집의 수록곡인 죽음의 늪 들으면서 100대 명반 청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신 내연 씨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음악충전소. 다음 시간에도 알찬 음악들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하태성이었습니다.